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신명기를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5장에서 11장의 일반적인 언약 규정들에 이어서 12장부터는 다양하고 더 구체적인 명령과 율법이 다뤄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재판관을 시작으로 1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지도자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순서에 따라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들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면 이제 나눌 지도자에 대한 말씀은 권위를 다룬다는 점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거룩한 공동체의 모습을 공의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장 18절에서는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지도자들을 번역한 쇼테르는 직책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백성의 우두머리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각 성에서 각 지파에 따라 지도자를 세우라고 하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의로 재판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19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둘째,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불법적 판결을 내리거나 편파적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가난하다고 불쌍히 여기거나 부자라고 편들어주는 것, 여론에 떠밀린 재판, 근거 없는 소문에 현혹된 경우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뇌물에 대해서는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공의를 행해야 하는 대상이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라는 데 있습니다. 19절, 20절에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광야 2세대 전체에게 언제나 공정하게 해서 서로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동체 내에서 공의 실현을 강조한 후에 모세는 예배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그토록 끔찍하게 싫어하시는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예배라니까 언뜻 보면 의아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과 합당한 예배 관련이 있을까요? 모세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아니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임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사람에 대한, 즉 인간관계에서의 공의가 공정한 재판을 통해서 드러난다면 하나님에 대한 공의는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온전한 예배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을 따라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을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가증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우상 숭배와 흠이 있는 재물이 이토록 왜 이토록 큰 문제일까요? 위선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21절과 21절, 2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제단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변에 자기를 위하여 나무나 돌기둥을 세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립니다. 새벽 기도로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만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 문을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그 마음이 문제입니다. 이후 7장 2절부터 13절까지는 실제 재판의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가 심상치 않습니다. 두 가지에 모두 공의를 저버린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불의한 경우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밀히 다른 신을 섬기는 남자나 여자가 있다면 자세히 조사해서 사실일 경우 그를 성문 밖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는 명령입니다. 이어서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간 관계 속에서의 불의를 행한 경우입니다. 살인이나 폭행, 재산 다툼 등 서로 간에 고소한 상황이라 판결이 어려울 경우에 흥미롭게도 모세는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 즉 성전에 올라가 제사장과 재판장, 당시 재판장에게 판결을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사례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본문 마지막에서는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람은 고소와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판장이나 제사장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다고 죽이고 제사장이나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했다고 죽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언약 관계에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것이었습니다. 홍해의 기적을 경험한 부모 세대는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그 기적을 경험한 부모 세대도 실수했습니다. 하물며 온갖 좋은 것으로 가득하고 우상 또한 가득한 가나안 땅에서 이 언약을 잊고 주변의 다른 민족처럼 그들의 신들에게 눈을 돌릴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이 계속해서 이 언약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제사장과 재판장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왜 이리 또 큰 죄일까요? 최고 권위를 지닌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 그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재판장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나 제사장과 재판장의 가르침을 거부하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와해시키는 매우 중대한 범죄였고 그래서 모세는 반복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꼭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공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백성임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습니까? 바로 공의를 행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착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 모두는 누구나 공의를 행하려고 의지적으로 힘써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명합니다. 너희는 마땅히 공의를 행하라. 공의만을 따르라. 왜 이토록 공의를 강조합니까?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래야 그들이 살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 광야만 경험했던 광야 2세대에게 주신 땅은 가나안이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물려받을 땅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바라야 합니다. 돈에 흔들리고 권력 앞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귀 기울이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말씀과 18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왜 이렇게 같은 얘기가 자꾸 나오나, 왜 했던 말씀 하고 또 하시나 하고 느끼실 때가 있으시죠? 그만큼 중요해서 반복하기도 하지만 계속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하라, 정의를 행하라는 말씀은 신명기에서도 여러 번 반복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시편에 걸쳐 신약 야고보서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얘기해도 잊는다는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이 다반사입니다. 돈이 없이는 원하는 바를 이루기 쉽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대우를 받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을 잊는다면 절대 공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겨하여 주님만을 닮아갈 때, 그때 우리 삶 속에서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하는 것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재판 사례들을 보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불의를 행하면, 즉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공동체 내에서의 악을 엄중하게 다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복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새삼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막연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즉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를 물었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은 첫째 계명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둘째까지 말씀하시며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십니다. 즉 첫째와 둘째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인지 막연하게 느껴지진 않으셨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나 서로 간에 공정하게 대함으로 공의를 베푸는 것,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전체를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모세의 마음은 꼭 자녀들을 떠나보내는 부모의 심정 같습니다. 함께 갈 수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부모는 자녀가 처할 위험이 빤히 보입니다. 그때 부디 내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을 기억하고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겁이 나게 따끔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아직 그 상황이 되어보지 않아서 그저 시큰둥 네, 네 대답만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공정하게 판단하고 행하며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공의를 행하기에 힘쓰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